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땅끝에까지 거하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다. 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교회로 가서 중국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이 해외 선교를 통해서 좀 동기를 부여하고 좀 가정교회를 좀 부흥시키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100% 다 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선교를 갈 때 각 가정교회에서 그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해외 선교를 다녀온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중국에 우리와 이 관계를 맺은 그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한 자금을 좀 보냈고 화룡교회, 용정교회, 용정교회의 그 삼합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삼합지역은 바로 두만강 건너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이 보이는 인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이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것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이 교인들에게 파틀락을 하고 하는 그 음식을 좀 사는데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틀락을 좀 잘할 수 있고 특별히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에서 온 사람들 찾아오면은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고 이 자금으로 좀 음식을 따뜻하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드렸고, 또 북경 지역의 엔조,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로 이제 조직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또 어떤 우리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 또 헌금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동족, 조선족 교회, 또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우심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내드린 그 헌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많은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역 교민들에게 교회로서의 사명, 지역 교민들에게 어떤 교회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교실도 지금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사실 이번 다음 주 되면은 벌써 4기가 끝이 납니다. 네 번째까지 기가 이렇게 지났고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한 기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3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4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금강 동호회도 4회가 끝이 나고 이제 5회 다음 달에 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된 것을 보고 제가 잠시 좀 이렇게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 중에 정말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 제가 정식으로 좀 항의를 해서 사과 기사를 좀 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통화를 하지 못했는데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과 정정 기사를 또 내본들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교우분들께서도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지역 교민들에게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가장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지역 교민들을 위한 그 선교 사업에, 해외 선교는 아닐지라도 동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우리 컴퓨터 교실이나 또 금강 동호회나 이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업에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마음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은 이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다 좀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항상 포장이 되어 있고 오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렇게 사람의 실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13절에는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우리 또 13기억절을 외우실 텐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은 외우시는 분들이 말씀을 외우시더라고요. 다 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일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채우게 되면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없이 말씀을 외우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생각 없이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이 축복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여기에는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제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정말 그 가능성이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가능성이 되게 하는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은 정말 큰 전환점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다 어떤 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계속해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전환점이 되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것이 큰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이 이제라는 말은 전에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가 바로 로마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그 모든 불경건과 불의가 다 드러나 있는 그 이전에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불의, 온갖 불경건,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은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인 이중 인격자,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모든 결정의 근거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전에는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할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 할 때 말이에요. 신호등을 그냥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교인 중에 또 한 분이 또 그걸 봤어요. 요 교회 앞에 여기 오는데 그 미들필드 거기에.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늘 말씀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딱 저 뒤에 따라오다가 그걸 딱 보고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호등 좀 지키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한 번씩 이제 그럴 때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탁 이렇게 지나치면은 두리번 합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그 딱 지나가고 나면 두리번 해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고 있어요? 경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휴,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불안했던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편해져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희 눈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내가 무슨 일 저질러 놓고 이거 누가 보는 사람 없지? 그러면은 자꾸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제와 전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전혀 가망성이 없지만은 정말 1%도 하나님의 표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정말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제 전에와 이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도 영원 무궁토록 연구할 주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묘와 신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깨우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 우리 한계 내에서 우리의 신앙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그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치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죄값을 치루셨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죄로 인해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요 잘 보시면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보시면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정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 남을 판단하고 유대인이라 칭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표준에서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악에 대한 처절한 그 결과를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미지가 뭐냐? 십자가의 개념이 뭐냐?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처절한 그 고통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고 하나님의 사랑이 100%예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반반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5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하죠. 오늘 교과 공부도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낭만의 하나님, 낭만의 예수 그리스도, 낭만의 말씀. 저는 성경이 그렇게 낭만적인 줄은 몰랐어요. 교과 공부를 하기 전까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의 깊은 곳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아들을 달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내가 달려야 할 곳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달려셨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를 확실히 이렇게 하고 그 죄의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그렇게 할 때 나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게 제가 느끼질 못합니까? 저의 믿음은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들어도 왜 저에게는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없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과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입맞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 더 해드리겠어요. 어떤 왕국에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였어요. 말썽꾸러기를 지나서 폐륜화 정도였어요.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기강이 잘 서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제 법령을 반포했어요. 나라에 법령을 반포했는데 이제부터 도적질을 하게 되면은 두 눈을 뽑겠다고 법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혹 아니기를 바랬는데 자기 아들 왕자가 첫 번째로 걸렸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것이죠. 두 눈을 빼게 생겼어요. 참 공의를 생각하니까 법을 내렸는데 이 율법, 이 법을 공포하고 나서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들의 눈을 두 개를 빼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식의 눈을 빼느냐. 신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공의도 아무리 좋고 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좋지만 임금의 뒤를 이어나갈 이 왕자 눈을 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령을 취소하고 눈을 빼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언하고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아들의 눈을 하나 빼고 임금 자기의 눈을 하나 뽑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사랑을 설명할 때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 하나 빼는 50%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은 그 이야기가 조금은 맞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되면은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예요. 피. 세 발의 피입니까? 뭐 소발의 피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상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차원을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 삶이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삶이 별로 힘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가 아니면은 이 공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하는 게 제가 영화를 잘 본다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끄떡하면 영화 이야기 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지금 본 게 아니라 옛날에 벌써 4년, 5년, 6년 이렇게 됐나요? 2007년도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Secret Sunshine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 칸 영화제 그 작품이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이 됐는데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이슈가 되고 나서 그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본 지가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부분들도 참 많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렇게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물론 영화에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죠. 처음 자리 잡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민 올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래도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아들이 유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살해가 되어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어머니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 여주인공은 정말 모든 그 절망이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세상 살맛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목숨을 끊을까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약국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이제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얼마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자매님 같으신 분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박수를 보내줄 그리스도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답을 다 압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아픔과 죄에 대한 고통, 절규, 그 애통함, 그것이 있고 난 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시험을 칠 때요, 시험 문제를 풀지도 않고 시험 문제를 보고 바로 뒤에 답안지를 보고 답을 적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 삶이. 저는 우리 마운틴 뷰 교회 교우분들의 신앙 삶은 그런 답만 보고 나가는 신앙 삶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에, 과정에 있는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 고통, 슬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삶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시고 구원의 감격, 은혜, 축복 그런 것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고통을 당한 어머니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경의 답은 모르지만은 좀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파하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교회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주인공이 나가니까 같이 따라 나가서 주차장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답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함께 해준다.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제가 어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목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목구멍과 이것을 통해서 나올 때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되뇌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는 그 말씀에 저 마음이 꽂혔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갈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그런 위급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꾸물거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인데 정말 말씀으로 직접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해서 4일이나 나흘이나 늦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아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말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정말 죄의 결과가 이렇구나. 그 처절한 아픔,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그런 아픔을 예수님도 같이 느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 과정이 혹시 생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만 찬양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만 찬송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교회 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주일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 정말 죄악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절규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다 생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혹시 아닐까?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만 가지고. 여러분 말은 우리가 얼마나 청산유수로 잘합니까? 그렇죠? 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양을 잡았습니까? 그 목을 치고요. 여러분 그 목을 이렇게 탁 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치면은 피가 솟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다른 그 이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낼 때 진짜 마음이 진실되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것을 보고 야 저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지금 저 양이 대신 흘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 목만 쳐서 피가 솟아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팔다리를 자르고 태우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 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내가 다 드러내고 씻어내야 할 것 양이 대신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잘려야 할 팔다리가 양이 대신하여 저렇게 달리는구나.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 있는 신앙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이 현실적이지 않고 왜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고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바로 처절한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교제한 연인 사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서로 죽고 못 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헤어짐에 아픔이 있습니까? 헤어짐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하고 아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귀어서 결혼하면 그 옛날 사랑은 다 잊혀진다고 그렇게 해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팔짱 끼고 웃으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고 정말 헤어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돌아갈 때 정말 하루 이틀도 못 가고 단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과정은 다 생략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통곡이 있는 신앙 삶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삶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유괴범의 얼굴이 저 얼굴보다 더 좋은 거예요. 번들번들하니 기름기가 촤악 흐르고 온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얼굴도 혈색도 붉었고 그냥 어떻게 살인범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렇죠. 그 영화에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주인공이 꾹 참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찾아왔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유괴범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에 이렇게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앞에 있었으면 그냥 정말 막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쳤으면 그 부모, 그 어머니의 그 아픔, 그 처절함, 그 아들을 잃은 그 아픔, 그 아픔에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하고 그 아픔에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아닐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마음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아픔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절규하는, 애통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서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너무 기쁨 기쁨 찬양 찬양 은혜 은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과정이 없어져 버린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통회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은혜와 축복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회개의 눈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흘이나 지난 후에 그때야 그분께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규와 아픔이 있는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 그것이 진짜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꺾어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하니리 얼마나 모두 터놓고